세계뉴스입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유럽의약청 EMA 고위관리가 13일 밝혔습니다. EMA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 씨는 이탈리아 신문 라스탐파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며 모든 연령대에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EU 나라가 희귀 혈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50세에서 65세 사이 사람들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발레레 씨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을 조건이 맞으면 미국에 인도할 수도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곧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국영 TV에서 방송된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양자 대화를 마련하고 개인적 접촉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현안은 전략적 안정,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연장 합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전문성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랜섬웨어 해킹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응하는 구상을 출범시키기로 12일 합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영국 코넬에서 만난 G7 정상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B3W가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40조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G7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높은 기준의 가치를 지향하는 투명한 인프라 협력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1대1로 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는 무역 분쟁이 미얀마 각지로 퍼지며 격화하고 있다고 미셸 바첼렛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바첼렛 대표는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인 미얀마 수치 고문을 구금했습니다. 이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과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첼렛 대표는 미얀마 군부가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기보다 주요 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친주나 카친주 그리고 카야주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새 연립정부에 대한 의회 신임 투표가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새 연정을 신임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불안한 연대인 반 네타냐후 연합은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받으면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새 연정은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예시 아티드당과 극우 정치인 나프탈리 베네트의 야미나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새 연정을 승인하면 먼저 베네트가 총리를 맡고 2년 후에 라피드가 총리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새 연정이 거대한 사기극이며 이스라엘 안보에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한 병원에 12일 미사일이 떨어져 의사 2명을 포함해 적어도 6명이 숨졌다고 현지 활동가들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지역 보건기관을 지원하는 시리아계 미국인 의사협회는 아프린 지역 소재 알사파 병원에 이날 미사일 2발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이번 공격으로 의료진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공격에서 적어도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강선에서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남북한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강선에서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however, ongoing indications of activity at the Kangson location. The steam plant that serves the radiochemical laboratory has continued to operate.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보고 이후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에서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원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유엔이나 미국 정부 등이 줄곧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요. 또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체적인 활동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IAEA 사무총장도 이번에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과 관련해서 이제 핵활동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은 평양 인근의 제철이 실험실 공장에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평양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게다가 이제 그 제철이 실험실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북한에서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사실 미국이나 IAEA가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는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강선의 경우에는 평양 인근이죠. 강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을 사실 제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부는 이 강선도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기보다는 이 농축시설에 그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공장일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선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엇갈린 의견이 있고 또 확정된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닌데요. 이번에 마치 강선에서 플루토늄 재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언급들을 일부 언론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사실 강선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로 그동안 알려져 왔고요. 또 영변에서 그 주로 플루토늄 재처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것이 강선의 그 재처리 실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정확하게 어떤 활동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변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플루토늄의 주요 생산 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이제 플루토늄 그 추출하는 주요 시설인데요. 이것은 IAEA 평가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강선 핵시설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때 문제가 됐던 그 비밀 핵시설입니까?
그 부분이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의 이제 비밀 핵시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019년 2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여러 곳에 이제 비밀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그 정상회담에서 거론하면서 이런 것도 폐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주요한 대북 제재 다섯 개 해제를 요구해서 양측의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회담이 결국 결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 돌아와서 TV 인터뷰를 여러 곳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시설이 여러 곳이 있다. 비밀 핵시설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했고 또 한 번은 다섯 곳이 비밀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강선이 비밀 핵시설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중에 그 앞뒤 사정을 보면은 그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럴 공산이 크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나 그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는 통틀어서 모두 한 100여 개의 그 핵시설 관련 시설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그 영변 핵시설입니다. 영변 핵시설은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곳인데요. 5메가와트 원자로도 있고 또 재처리 시설도 있고 상당히 크고 눈에 잘 띄는 시설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플루토늄 말고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 이것이 그것인데요. 문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플루토늄과 달라서 상당히 눈에 안 띄는 그런 시설입니다. 원자로를 그 가동하고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그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이제 농축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지하 시설이나 이런 데 감축이 좋다 이런 얘긴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비밀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는 그 보도 또 하노이 회담 이런 것을 보면은 CIA를 비롯한 그 미국의 정보 기관들이 아마 대부분 이를 파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기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강선이냐 아니냐 또 어디에 비밀 핵시설이냐 이것은 뭐 언론으로서는 지금 그 추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제재를 그야말로 풀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이만큼 이 같은 비밀 핵시설을 공개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 이런 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제재를 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혹시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지금 IAEA 사무총장이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정기이사회에서 이 북한의 핵활동 징후에 대해서 보고한 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정기이사회를 하는 때마다 북한의 징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는 모르지만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또 이것도 미국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은 사실 미국과 지금 이 핵활동의 중단을 놓고도 지금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 핵 활동을 멈췄다고 하면 그것이 뉴스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지 북한은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뭔가 신호를 보낸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인 그 이전부터 계속돼 왔던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도 미북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돼 왔던 활동입니다.
네.
지금 오히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 강선 등지에서의 핵 활동 지속 이것 말고는 오히려 미국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서 IAEA에 협력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가령 사찰단을 복귀시키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일단 뭐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그 2009년이죠. 그 IAEA 사찰단을 이제 추방 내쫓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IAEA는 지금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매년 그 이사회를 열 때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등 여러 나라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거기에서 언급을 하는데 매년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비핵화 문제와 함께 그 안전 조치 이행 협력을 이제 촉구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사회가 열리니까 이곳을 이제 같이 넣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매년 해왔던 것을 다시 그 하는 겁니다. 차제의 그 안전 조치 이것을 좀 그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하고 그리고 또 핵실험을 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 국가인데요. 통상 그 NPT에 가입하게 되면 IAEA가 안전 조치를 합니다. 북한이 그 신고한 핵시설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도 그 갖다 놓고 또 사찰단도 방문을 하고 신고한 핵시설을 방문을 해서 신고한 내용이 이것이 그 현장하고 맞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건데요. 북한은 처음에는 뭐 영변 핵시설만 신고를 했었죠. 그래서 사찰단이 거길 갔다가 2009년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찰관을 추방시키고 그 뒤로 이제 그 핵실험을 6번이나 실시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검증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영변을 먼저 검증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까도 뭐 100개 정도의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신고를 다시 받고 이걸 할지 이렇게 검증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미국과 그 대화를 많이 할 적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요. 영변은 조용한데 왜 강선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선에서 이제 증기가 나오고 있더라. 방사화학실에
예.
관련 시설에서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활동인지를 사실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IAEA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북한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성 사진 촬영을 통해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사진의 한계는 사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이제 전문 매체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핵시설에서 이제 인원이나 장비가 트럭 같은 것들 오가는 것을 보고 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를 하거나 폐쇄를 한 것이 아니면 사실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북한의 핵 활동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의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그럼 뭐를 위한 활동인 거냐? 그러니까 우라늄 축출을 농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앞서서 얘기가 나온 대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것이냐, 제철이 이것도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사실 이 정보의 제한이 강하다는 거, 북한이 비밀리에 이런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이 뚜렷하다는 사실, 이 전문가들이 일치돼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IAEA 사무총장 발언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국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제 이번에 그 이 같은 언급 보고서 채택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려한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이제 9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IAEA의 우려는 우리의 그 정책 검토를 활발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당히 긴급하면서도 이 같은 검토, 그러니까 아마 대북 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배경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첫 번째 순서로 IAEA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1일에 이어서 9일에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얘기를 한 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 사실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제 한국 정부가 또 이인영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당국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한 발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저런 말하자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 중인 와중에 나온 것인데요. 개별 관광 문제는 그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이전부터 사실 꾸준히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개별 관광을 검토하게 된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금강산 단체 관광은 현대라고 하는 아산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관광객을 모으고 그것도 돈을 받아서 단체 관광을 하고 그 돈을 이제 북한 측에 제공하는 그 대가로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벌크 캐시가 돼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관광은 그 세계 어느 누구가 특정 국가를 금지되지 않았다면 그 개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한국도 금강산을 이제 개별 관광을 통해서 한번 그 성사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요. 예, 실제로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 개별 관광 문제는 인도적인 협력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대북 제재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이후에 대표적인 말하자면 추진사업으로서 지금 한국 정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인영 장관은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 캐시 이게 관련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그 좀 궁금한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1일 날 그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서 한국의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계속 금강산 관광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이제 계속 얘기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남북 대화의 테이블로 한번 그 이끌어 보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자체는 그 제재는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대북 제재 결연을 채택하면서 제재의 그 범위 대상 이런 것을 이제 자세히 규정해 놨는데 관광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현금 대량의 현금이 문제입니다. 과거 이제 현대아산이 했던 거죠.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1인당 이제 100달러씩을 받아서 당시에 매년 그 북한한테 한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를 줬는데 만일 이런 것이 된다면은 이것은 대량 현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또 개별 관광은 물론 또 그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개별 관광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이 그냥 저 북한에 가서 금강산을 보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못 갑니다. 이것은 그 별게 아니라 북중 국경을 그 봉쇄를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여기서 그야말로 뭐 개별 관광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한 10명 정도가 가령 그 금강산을 간다 그런 건데 100달러씩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 1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북한이 국경선을 개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의 그 정치적 카드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기는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개성공단은 이거보다 훨씬 그 분명한 제재 대상이죠. 그 투자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북한이 매년 한 1억 달러 정도를 그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개성공단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재개된다면은 특히 그 현금 지급 부분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 예를 들어서 무슨 현물을 준다든가 무슨 인도적 지원과 뭐 연계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비핵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좀 더 그 말씀드리면 지금 최 기자가 이제 뭐 개별 관광으로 10명이 100달러씩 1000불 이런 걸로 북한이 뭐 성이 차겠느냐 이런 적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폐쇄된 상태고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인도적인 지원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국경이 정상화됐을 때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저촉 사안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제재 해제나 완화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선 추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주요 목표로 국제사회와 설득을 하고 또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당장 뭘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경이 다시 재개된 이후에도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호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지난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의 애용과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이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것이고요.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대화 협력에 대해서 남북한에 지지를 표명하지만 또한 지금 현재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또한 여전히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마찬가지로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상 차원의 회담에서 원론적으로 밝힌 이런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는 이제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이 원칙적인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변함이 없다는 쪽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역시 예.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실무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박지원 국가정보국장이 국회에서 밝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문제,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소통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미국과 논의를 한 것일까요?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시점,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가정보원장이라면 사실 그 이제 첩보 활동의 최고 수장인데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는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회에서 이 남북한 간의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에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라고 밝힌 것도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당연히 실제로 어떤 소통이 있었다면은 미국과 논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남북한 간의 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에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대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주요 말하자면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양측이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뭔가 약간의 접합점, 접점도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공개된 것이 적기 때문에 이 단어 외에는 그래서 사실 언제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이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면대면인지 아니면은 서신 교환인지 아니면은 전화 통신인지 이 모든 게 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뭔가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북한이 혹시 뭔가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참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박 전 원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5월 21일 날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아니면 여러 번인지 또 어떤 채널로 했는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또 북한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이 다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은 미한 정상회담이 벌써 이제 이루어지기 한 달 전서부터 이제 예고가 다 나왔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렇게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남북 간의 소통도 전후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국정원이 그 정상회담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정상회담이 다음 주 있을 텐데 혹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바이든 행정부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뭐 알려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만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 있고 북한도 그 앞뒤 전후 사정을 보면은 상당히 정상회담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의도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메시지를 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했을 수 있고요. 또 끝난 다음에 국정원장이 조용히 간 것도 아니고 그 언론에 나는 미국을 간다 이렇게 하고 뉴욕공항에서 사진도 찍고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을 하고 지금 다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이것은 뭐 짐작의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북한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박 전 원장이 이걸 전달했고 이것을 그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보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서 내가 틀림없이 뉴욕도 가고 워싱턴도 갔다 이런 것을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건 그야말로 그 추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메시지가 오갔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요. 한국을 중개자로 삼아서 미국과 소통을 뭐 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세 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또 국무장관이 북한을 여러 차례 갔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는 소통 채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한 이후에도 북한에 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남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을 중간에 넣고 대화를 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 이제는.
예.
그런 전문가들의 관측들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이 꼼짝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소통 채널이 미국과의 소통 채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대화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고 미국과의 그리고 있는 시점에서 중개자로 나서서 대화를 좀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지 지금 대화의 채널이었기 때문에 중개자로 나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 측과 의미 있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두루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전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미북 간의 협상이 좀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뭔가 중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그 재개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 카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서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앉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네.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북한 간에 이렇게 물밑 채널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계속 뭐 궁금합니다. 잠깐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의 말을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북한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지금 신범철 센터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모든 것이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제 6월에는 남북 간 또는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얘기만 좀 해보죠. 최 기자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6월에 뭐 그 할지 또는 뭐 7월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준비 기간이 뭐 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국회 그 보고를 하면서 바로 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곧 당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고 이 전원회의 또는 이제 그 북한에서 대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제1부상 등이 이번 그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나온 타이완 문제,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공격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미북 대화에 나설 때 나서더라도 이런 것을 짚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나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걸 봐서 지금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지금 한 6대 4 정도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6월에 이루어질지 7월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북한이 전원회의 또 대미, 대남, 담화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준비를 하고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강선에서 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말한 소식 그리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언급한 내용 그리고 최근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밝혔다는 소식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또 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부인 메리 링컨은 역대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링컨 대통령에게 부인 메리는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훌륭한 동반자면서 동시에 정치적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메리 링컨 얘기입니다.
내 아내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내내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아내 메리를 두고 한 얘긴데요.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링컨 대통령 부부는 서로 무척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메리 언니 프랜시스는 링컨 대통령이 아내와 가정에 충실했고 부인 메리는 남편을 거의 우상처럼 우러러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늘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파혼한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날 밤 에이브럼 링컨이 메리를 바람맞히자 메리가 화가 나서 파혼을 선언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링컨은 옷차림이 형편없었고 시간관념이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연회 같은 자리에서 어색해했습니다. 또 가족이 모두 메리에게 링컨과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고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링컨이 메리와 결혼하기 싫어서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링컨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결국 결혼했으니까 말이죠. 메리 토드 링컨은 1818년에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리의 아버지 로버트 토드는 상인이면서 변호사였고요. 렉싱턴의 유지였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말했는데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21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언니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언니 엘리자베스의 남편 니니안 에드워즈는 그 지역의 정치 유망주였는데요. 그래서 여러 정치인이 그 집에 드나들었고 그 가운데는 일리노이 주 의원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있었습니다. 메리는 당시 스프링필드 사교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좋은 집안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쾌활한 성격에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메리 링컨은 정규 교육 면에서 당시 어떤 미국 여성, 최소한 켄터키주에서 자란 어떤 여성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메리 링컨은 학교 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메리가 학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메리가 학교에 가려고 막 뛰어갔는데 그걸 본 경비원이 메리가 가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메리가 집에서 도망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메리는 또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절이 오면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죠.
1842년 11월, 메리 토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브러햄 링컨과 결혼했습니다. 메리의 나이 만 23살이었는데요. 에이브러햄은 그보다 9살 위였습니다. 메리는 아버지가 켄터키주 의원을 지내서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남편 에이브러햄 링컨보다 정치적 야망이 더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진 베이커 교수의 설명입니다.
링컨이 순회판사로 여러 지역을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친구 헨리 위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 메리는 내가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 걸로 믿는다고요. 그래놓고 링컨과 위트니가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리는 남편이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게 늘 격려했고요. 링컨이 집을 비웠을 때도 일리노이주 정계 인사들을 초대해서 접대하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 링컨은 언젠가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걸로 굳게 믿었고요. 남편의 정치 활동을 적극 도왔습니다. 링컨이 하원 의원 임기를 마치고 정부 임명직을 얻으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그당 지도자들에게 나서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메리였습니다. 또 서부 오레곤 준주의 주지사로 가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이를 거절하라고 충고한 사람도 메리였는데요. 오레곤에 가면 중앙 정치에서 멀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리는 링컨이 함께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메리는 위그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알았는데 당시 그런 거라는 여성은 많지 않았죠. 메리는 남편을 지지했고 때때로 남편이 정치적 포부를 좀 더 크게 갖게 북돋아줬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메리가 이바지한 점은요. 메리가 링컨에게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은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죠.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가 살겠다는 메리의 오랜 꿈이 이뤄졌습니다. 신이 난 메리는 뉴욕에 가서 값비싼 옷을 사들이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그동안 사교성이 좋고 손님 접대를 잘한다는 찬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잘해낼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힘을 합쳐서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걸로 믿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워싱턴 정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도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듣진 않을 겁니다. 백악관의 어떤 여성도 이런 식으로 언론의 심한 비난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네, 1861년 8월에 시카고 트리뷴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당시 메리 링컨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문사가 변호에 나섰던 건데요. 메리 링컨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의 저자인 베티 캐롤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메리 링컨은 매우 힘든 시기에 대통령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죠. 아들 넷을 뒀는데 앞서 아들 하나를 잃었고요. 백악관에 들어와서 또 아들을 잃었거든요. 또 친척들 가운데 남부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북부 연방 지도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메리 링컨이 사실은 남군 편이라면서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 진 베이커 교수는 메리 링컨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 퍼스트 레이디는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데요.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활동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하니까 대중이 거부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리 링컨은 전쟁 중에 궁지에 몰린 남편을 늘 지지하고 격려했고요. 백악관을 미 연방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쟁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백악관을 수리하고 화려한 연회를 베푼 것도 모두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메리 링컨은 백악관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보기 싫게 놔두면 외국 대사들에게 북군이 별로 힘이 없다는 인상을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이 북군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북부 연방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백악관이 여러 장군과 정치인, 법관을 한데 모으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우아한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사교 모임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메리의 그런 노력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겪은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높은 단에서 내려서야 합니다. 가엾은 내 남편.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난 모든 게 끝났습니다.
1865년 남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메리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삿짐을 꾸릴 수 있었는데요. 17년 뒤에 62살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메리 링컨의 삶은 여전히 슬프고 고달팠습니다. 다시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입니다.
사실 메리 링컨이 혹평받는 이유는 1870년대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아들 로버트가 메리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겁니다. 저는 메리 링컨을 정신병원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리 링컨이 늘 불안해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매우 강한 여성이었거든요. 정신병원에 갇혔던 기간도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혼자 4년이나 살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정신병 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때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메리 링컨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링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신장 지역 내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높은 수준의 홍콩 자치를 요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13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기원의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들은 신장 지역 내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중국과 영국이 합의한 홍콩 내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자유를 존중하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등 우리들의 가치를 진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적절한 때에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이끄는 과학적인 코로나 기원 2차 조사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유럽의약청 EMA 고위 관계자가 13일 밝혔습니다. EMA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 씨는 이탈리아 신문 라스탐파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며 모든 연령대에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웃나라가 희귀 혈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50세에서 65세 사이 사람들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발레리 씨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내 사이버 범죄자들을 조건이 맞으면 미국이 인도할 수 있다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곧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국영 TV에서 방송된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양자 대화를 마련하고 개인적 접촉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현안은 전략적 안정,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 합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전문성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는 무장분쟁이 미얀마 각지로 퍼지며 격화하고 있다고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바첼렛 대표는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인 미얀마 수치 고문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과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첼렛 대표는 미얀마 군부가 긴장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기보다 주요 지역에 배치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친주나 카친주 그리고 카야주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새 연립정부에 대한 의회 신임투표가 1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새 연정을 신임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불안한 연대인 반 네타냐후 연합은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받으면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새 연정은 중도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예시 아티드당과 구구정치인 나프탈리 베네트가 주도하는 야미나가 이끌고 있습니다. 의회가 새 연정을 승인하면 먼저 베네트가 총리를 맡고 2년 후에 라피드가 총리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실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한 병원에 12일 미사일이 떨어져 의사 2명을 포함해 적어도 6명이 숨졌다고 현지 활동가들이 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 보건기관들을 지원하는 시리아계 미국인 의사협회는 아프린 지역 소재 알시파 병원에 이날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미사일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이번 공격으로 의료진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공격에서 적어도 16명이 사망했고 사망자는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6월 1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